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된 꿈과 참된 꿈.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꿈꾸는 자 하면 우리는 요셉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 This Dreamer,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한 시대를 바꾸었고 그가 소속해 있었던 제국 애굽 땅이 흉년을 맞이할 때 미리미리 대비해서 제국을 구출하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까지 도움과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저너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저너리.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가 이집트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두 명의 장관이 감옥에 들어오죠.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 술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 포도나무 꿈을 꿉니다.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송이를 먹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수종드는 자리에 다시 설 것입니다. 또 한 장관은 떡 굽는 장관. 뭐 술, 떡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나라의 왕에게 술을, 떡을 진상하고 왕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는 이제 바로를 위해서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 광주리에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고기처럼 먹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대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어떤 꿈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낙관적인 삶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꿈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꾸었던 꿈, 유럽 전체를 잿더미로 세계 전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적인 꿈, 디바인 드림이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한 인생을 망치는 파괴적인 꿈을 우리가 꿀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꿈은 성격상 수동적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으니까 꿈이라도 근사하게 꾸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이 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꿈의 수동적 성격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꿈은 뇌신경 활동에 근거해서 전혀 의미 없이 꾸어지는 견몽, 개꿈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 의미를 지니는 거짓된 꿈, 참된 꿈,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예언자들에 의한 거짓된 꿈과 하나님에 의한 참된 꿈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거짓된 꿈과 참된 꿈을 나누는 세 가지의 차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인간 마음의 간교함에 근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의 차이. 이게 첫 번째로 거짓된 꿈과 참된 꿈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의 인간의 간사한 마음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의 간교함에서 비롯된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간교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타르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욕심에 근거한 거짓된 속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거짓된 예언의 출처는 거짓된 인간의 욕심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들은 신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거짓과 성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흥미로운 비유로 거짓된 예언과 참된 예언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겨, 바람 한번 불면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겨. 거짓된 꿈은 그런 거예요. 아무런 허수거처럼 유해한 결과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 거짓된 꿈입니다. 참된 꿈은 알곡 같다. 착실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꿈, 비전은 신실한 마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1963년 아마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설교를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이란 한 광장에 거의 100여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한 설교의 제목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은 성경의 가치에 근거한 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인권운동의 진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한 대목을 들어보세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진정한 신념,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과 품성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옛 노예의 자녀들과 그 노예의 주인들의 자녀가 한 식탁에 형제로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의 마지막은 마침내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Free at last.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꿈이야말로 마땅히 모든 사람이 꾸어야 할 꿈, 인류가 꾸어야 할 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꿈은 사도 요한이 꾸었던 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종말의 환상, 종말의 꿈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타난 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모든 족속, 모든 언어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 이런 비전, 세계 선교의 완성을 꿈꾸는 위대한 꿈, 이 꿈도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로 국내외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촉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단순한 내 욕심에 근거한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거짓된 꿈과 참된 꿈의 또 하나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차이,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바알 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바알은 성공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공, 그 번역, 그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의 신, 부요의 신, 만몬의 신, 플루토스를 찬미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힘의 신인 헤라클레스의 신을 찬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쾌락의 신 헤도네를 찬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TK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런 세속적인 번영과 성공과 쾌락을 쫓다가 인생의 진정한 창조자, 인생의 섭리자,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나르라는 평지에 도달했던 신인류는 거기서 벽돌과 진흙을 가져다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자, 그 순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문명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큘라 휴메니즘 운동이 시작된 시초가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I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지만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초지능에 도달하게 되면 AI가 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기보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인공지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초인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인류가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앞에 등장했을 때 백성들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 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제가 저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에는 동사 하나예요. 하야, 하야. 근데 하야라는 동사를 영어로 바꿀 때 둘로 바꿔야 돼. I am. 근데 그거 다 나타내지 못해. I will be.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본래의 뜻이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나는 영원자. 나는 절대자. 바로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우주에 비길 데가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망각하는 순간 인류의 문명은 아무리 발전해도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의 꿈을 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거짓된 꿈과 참된 꿈의 차이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영혼의 유익이 없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거짓된 꿈,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유해한 꿈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꿈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꿈과 거짓된 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꾸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더 추해지느냐,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32절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짓된 꿈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익이 없다고. 그러나 참된 꿈은 꿈꾸는 주체인 나의 자아를 깨트려요. 나의 자아를 다시 빚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처럼 임합니다. 방망이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영, 타락, 욕심 많은 우리의 실존을 깨트려 부수어 다시 빚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반죽을 할 때 처음에는 부드러워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반죽이 굳어지면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수정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망이로 두들겨 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아, 죄와 욕심으로 굳어진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굳은 마음이란 원어에 레브 하에벤, 굳은 마음. 달리 말하면 돌 같은 마음, 감각이 무뎌지고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고 완고해진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작동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레브 바살, 내 살결처럼 예민하고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민감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마음 속에 새로운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 광주 양림동 기독교 사적지를 쭉 돌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 사적지 순례하면서 이랜드 아시아 미션팀과 계속 올리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동원 목사 한걸음 순례길, 뭐예요 이름이? 이동원 목사 한걸음 순례길 치면 우리나라의 국내 사적지가 다 떠올라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올린 거예요. 보시면 감동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옆에 분들에게 당장 들어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당장 들어가십시다. 네. 네, 광주도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지금까지 한 10군데 올라와 있어요. 여기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광주에 쭉 사적지를 제가 함께 돌아오면서 가장 큰 감동이 있었던 곳. 거기 최흥종 목사 기념관이 있어요. 최흥종 목사 기념관.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본래 광주 장터에 골목을 주름잡던 싸움꾼이고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충격을 먹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당시에 나환자를 보고 끌어안더니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 안 끼우고 그를 데리고 치료소로 데려가는 광경을 물끄러미 보다가 충격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이지만 나환자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나환자를 껴안고 자기 말에 안 끼고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치료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목사가 됩니다. 그는 거룩한 꿈을 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도 교회도 돌아보지 않던 나 환자들을 거린들을 끌어안고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단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사망 통지서를 돌려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돌린 사망 통지서. 나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지상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우인의 명부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복망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그것을 나환자 클리닉 센터 건립에 다 바쳐요. 무등산에 올라가서 오막살이에 살면서 그는 오방의 삶을 선언합니다. 오방은 다섯 가지 해방, 이분의 호예요. 오방 최흥종. 다섯 가지 해방,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생존욕, 거기에서 되도록 해방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강한 주먹, 그 주먹으로 그는 거린과 나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닦다가 빈손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광주 역사사상 처음으로 5.18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인 사회장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구름같이 운집한 장례식장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임한 거룩한 꿈, 그 꿈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열흘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과 프랑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프랑스의 웬 성지순례? 종교개혁 직후에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장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칼빈이 불란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직후에 이 개혁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 신교, 개신교 신자들이요. 그들은 당시에 가톨릭에 의해서 잔인한 박해를 받았어요. 잔인한 박해. 이 박해받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네. 위그노로 보면 파리가 다르게 보여요. 위그노의 3대 성지가 어디냐? 성 바돌롬의 축일에 수천 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한 자리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거기. 그들의 시체가 세이느 강에 던져졌고 그들이 파묻힌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 에펠탑이에요. 그 눈으로 보면 파리가 달라져요. 지방 곳곳에 그들이 피해 다닌 곳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쭉 갔다 온 거예요. 쭉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도 살 수 없어서 수십만이, 20만, 30만이 유럽 각처에 흩어져 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럽을 부흥시켜요. 스위스의 시계산업, 영국의 근대화, 또 미국의 초기의 개척 사역자, 다 위그노들이 한 일이에요. 위그노들이. 네. 그런데 프랑스의 이 개신교 목사의 아들 한 사람이 거룩한 꿈을 꿉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이 잔인한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생긴 꿈. 가톨릭과 개신교가 화해하고 함께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로제 혹은 라저라고 영어로는 라저. 예, 우리가 보통 그분을 부를 때 로제 수사, 로제 형제, 라저 형제라고 부르는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더 이상 종교 전쟁을 벌이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고 어머니는 위그노 출신이고 할머니는 가톨릭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꿈을 꾸고 시작한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 떼제 공동체.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우리 갔다 온 거예요. 왜 떼제? 지금도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독일, 프랑스, 영국, 아시아 사람들, 그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곳에 한 사람, 라주, 로제 수사가 꾸었던 거룩한 꿈, 그의 꿈이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꾸는 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꿈을 우리는 꾸고 사는 것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추한 꿈을 꾸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다가 그 꿈의 일부라도 성취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꿈을 주세요.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추한 꿈,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의 모토처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꾸며 이 여름철 땀 흘려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여름, 보람찬 여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